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주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보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삶 속에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보며 이번 한 주만이라도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 제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을 제 스스로가 해결하는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저의 나약한 모습을 조금은 더 담대하게 하려고 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선택과 행동이 올바른 방향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2절과 33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길을 선택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을 따라 크고 넓은 문과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본명쌤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제가 7장 9절과 10절을, 진양쌤이 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어주실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과 진주는 우리의 소중한 보물과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려할 때 거룩한 것과 진주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신자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면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의 믿음과 신뢰를 발로 밟고 돌이켜 신자들이 찢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면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은 우리의 보물인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자 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요 곧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세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넓게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가요? 그리고 황금률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주후 3세기 사람인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 금으로 새겨 자기 집 벽에 붙인 데서 유래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황금률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황금률은 황금같이 귀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먼저 대접한 대로 곧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 질서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7장 13절을, 진양쌤이 7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찾는 이는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의 끝은 복되지만 그곳은 힘들고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평탄하고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려는 자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일은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우리의 소중한 보물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어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속에는 무슨 마음을 먹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나요?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며 주목받고 편해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7장 16절을, 제가 7장 17절을, 진양쌤이 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무엇으로 분별하여 알 수 있다고 말씀하나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명쌤이 11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도로 되리라.
열매는 나무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좁은 문과 협착한 길에 들어선 자라면 우리 삶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된 변화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큰 문과 넓은 길로 들어선 자도 그 행위대로 악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명쌤이 7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큰 문과 넓은 길에 들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외면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는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7장 22절을 읽어주세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은 그날에 곧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외적으로 커 보이는 사역을 하는 거짓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형상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7장 23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분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과 세상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할 수 있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현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진양쌤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읽어주실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여 면류관을 얻듯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보명쌤이 7장 26절과 2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시나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적인 느낌과 확신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시나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13장 19절과 20절을 보명쌤이 13장 21절과 22절을 읽어주실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물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한난이나 핏밥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자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명쌤이 야고보서 2장 14절과 15절을 진양쌤이 2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실까요?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다고 항상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항상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7장 28절을, 진양쌤이 7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무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네, 당시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사람들을 배워주는 최고의 지식인이자 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을 보면 서기관들은 설교하고 배워주지만 자신들의 말과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사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끝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여 말씀을 배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누가 지혜로운 자이며 누가 권세 있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자신이 말하고 배워준 대로 행하며 살 때 권세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길이 매우 좁고 위험하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단순히 듣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 삶에서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좁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동안 제가 편하고 쉬운 길만 선택하려 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한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열매로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이 저한테 참 깊게 남았는데요. 저는 겉모습만 보고 다가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뭔지 잘 분별해서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좁은 길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좁은 문과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간의 편함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이 가리키는 크고 넓은 문이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세상의 풍조와 삶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생을 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하로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바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의 내용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다윗이나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결국에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으니까요.
다니엘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도 기억나지 않는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그 꿈의 의미까지 해석하라고 명령했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는 사람의 도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모든 상황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그런 믿음만 갖춘다면 성경에 나오는 놀랍고 위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거나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경향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잘 섬기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마음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할 때의 마음을 보면 이런 점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면 우상을 찾아가거나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위한 기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방금 이야기를 나눈 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경향을 가지기에 이 점을 기억해서 스스로가 주의하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본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도움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문제 해결만을 도와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아예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것이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기며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에 더 마음을 두는 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바랄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참된 도우심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마음의 경향성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점점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군요. 처음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큰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음성을 잘 따르며 그때그때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요즘 너무 내 문제에만 몰두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거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모든 문제를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기도를 먼저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녀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무언가를 신뢰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고 그 후에 결과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니까요.
맞습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런 믿음의 본질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시기에 그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의 삶은 왕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보호받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인 자였고요.
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서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경험되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하실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요. 게다가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흘러갔죠.
최악으로 치달았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다니엘처럼 안전 상황이 점점 더 최악으로 변해가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군요.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품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심을 내어 올라가느냐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나의 간절함이나 기도의 분량을 척도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늠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상향적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정반대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 신앙을 배워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주권이 인간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근원적 상태를 고아라고 명하신 데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고 돌아갈 집조차 없는 전적인 무능함을 의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아에게 필요한 존재는 올바른 방향을 일러주는 안내자라기보다는 고아를 직접 찾아와 품어줄 보호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고아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의 근본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정은 늘 변하고 나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며 나의 열심은 상황에 따라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만일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무언가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평생 확신 없이 흔들리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진리의 근거를 두면 안정적인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붙들미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에 신앙의 기초가 놓여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바른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신뢰하는 것이겠네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이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열심을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미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두 분은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보혜사는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로 헬라어 파라클레스토스를 한자로 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해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있는 자, 이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준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되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발을 당하고 스스로를 변화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곁에 서서 대신 말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조언이나 위로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워주는 존재가 파라클레토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때문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역사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해주시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나 예배가 성이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끔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이해해야 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끌어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더욱 굳건하게 믿는 믿음과 감사함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를 붙들어주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사실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도와주시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결국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바른 믿음과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는데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자체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도 오늘 진영님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특히 시험 기간일 때마다 제가 원하는 것만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원해서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의